자,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구약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소멸됐고, 원본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지 않고 필사한 사본과 그리고 역본들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원본이 사라졌어도 성경은 사본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 속에서 그 모든 성경의 의미들이 순수하게 보존되었고,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이 존재했다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생애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생애적인 감격과 감동, 깊은 찔림과 교훈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 전부가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공부를 해야만 되는 과정을 필히 통과해야만 했겠죠. 교회 개혁가들이 그들이 외친 만인 제사장 주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제사장, 어떤 사제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주장으로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해서 성경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읽고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 만인 제사장 주입니다.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 도피를 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중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의 말로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이 되어야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보호를 통해서 성경의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리가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개입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추락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감의 범위, 성령이 영감한 성경은 원본으로 국한하는 것입니다. 원본, 원저자가 기록한 성경만이 영감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말들로 번역된 역본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존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서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의 범위는 원본에 국한되지만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성경은 듣는 가운데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역본을 통해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깊숙이 관여하심으로 성경의 진리가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고, 나아가서 모든 신앙의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고백서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떤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의 말이라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칼빈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칼빈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추종하거나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 성경도 여전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역 한글을 읽고 있지만 한국교회 대다수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번역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성경의 번역들이 전혀 오류가 없다. 우린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번역된 성경에 분명히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본과 역본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절대로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 1.1역도 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글 성경의 오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밝혀서 설교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한글 성경을 초월해서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긴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성경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겠다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 데서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신학교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영어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으시면 한글 성경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근접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은 다 오류냐?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글 성경 봐도 구원받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이단의 시비나 교리적 논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노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것,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답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어서 고백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경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명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성경의 원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함으로써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의지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는 명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당연한 것이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요?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의지할 권리를 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것. 이 성경과 교리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장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읽으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두 장 읽고 덮어버리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 그를 만나주셔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뿐만은 아니라 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명령이라고요. 명령.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나는 그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태반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안 읽는 교인들 절대 다수입니다. 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특징인데, 그런데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럼 원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히브리어 헬라어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파생되느냐,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고 고백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고백서의 내용은 왜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백서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관, 교회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제반 중요한 이런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전무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졸다가 그냥 시간 끝나면 문 열고 나가고. 보세요. 총체적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예배의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예수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과 교리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사소한 문제인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집에 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깊이는 이해와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재밌게, 즐겁게, 찬송은 더 많이, 설교는 최대한 짧게, 여타 이렇게 잡다한 순서들은 싹 다 빼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는 뭐든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뭔가 이렇게 산뜻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죠. 저는 저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를 매일매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예배가 뭔지 똑바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그 결과가 난 이겁니다. 응? 책임지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한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 심지어 번번이 예배에 지각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지. 안 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게 됩니다. 이어 성경은 그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한 자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안 생기고 위로도 못 받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맨날 절망을 달고 살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맨날 죽겠어, 못 살겠어, 난 절망적이야. 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분한 위로를 통해 소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절망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같은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거에 절반만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국 죽을 때 후회할 것입니다. 죽을 때.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다 성세월로 흘려보내고 내가 이렇게 불안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불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보증되지 않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됐을고 그때 가서 후회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읽을 걸, 그렇게 목사가 얘기할 때 성경을 좀 가까이 할 걸. 그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럼 목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전 너무 무서워요, 지금 죽는 게. 남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구항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 곧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닌 하나뿐인 의미에 관해 질문이 제기될 때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연구해 그 대답을 구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 성경 해석의 제1규칙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는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절대로 한 인간이 임의대로 이 성경은 이런 뜻이고 이 성경은 이런 뜻이라 엉터리로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검증되고 입증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강단 위에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네. 이게 응답이라고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자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봅시다. 이 말씀이네. 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네. 연초에 뭐하죠? 말씀 카드 뽑기 놀이 하면서 그게 오늘 올해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개업을 하면서 전혀 합당한 뜻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목판을 선물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일들 성경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한 총체적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해석의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을 근거로 누군가가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자 봐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를 믿는 자 그러면 의지의 주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가 믿으면 믿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믿고자 하는 의지도 내게 있는 거고 택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민 고백서가 성경에 더 구체적인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하냐? 형제여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8장 30절을 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발로 가서 믿겠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한 말씀들로 그 의미를 강화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호함을 피하고 더 상세한 의미를 드러내서 모든 오해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어느 구절 하나 가져와서 막 우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막 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강화시켜서 그 원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다. 단 하나다. 성경이 분명히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이 교리를 말씀하고 있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순을 절대로 성경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단 의미는 하나지만 그것에 대한 적용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의미는 하나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여러 성경이 얘기하는 한 주제를 성경은 다만 여러 방향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오해하시고 아 그거는 그 목사의 생각 아니었어? 천만에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신앙 고백서에 성경 해석의 중대한 개혁주의적인 원리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열 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와 고대 제자들의 견해와 인간의 교리와 거짓 영들을 시험하는 최상의 재판관 곧 우리가 따라야 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분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궁극의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뭘 통해서 답을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음성을 들려주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절대 아니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준단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논쟁, 분쟁, 갈등 그리고 모든 토론에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자,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 교회들은 이 공의회에서 이단의 시비를 판가름할 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판단한 대중들이 판단, 성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펼 때 훨씬 이 사람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단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대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고대 공의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뼈대 있는 삼일체 교리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단들과 싸워서 성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교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판명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의 교리 논쟁 같은 게 없죠. 네, 그런 거 사람들이 아니 성경을 뭘 교리를 깊이 알아 교리 논쟁을 하죠. 그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아요. 노회나 총회를 가도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판단자다.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무오한 규칙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칼바르트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성령이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마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냥 문자 자체로만 존재하면 로고스이지만 굉장히 유식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뭔가 나에게 강하게 와서 부딪히면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게 신정통주의의 입장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설교 가운데도 이런 표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러한 신정통주의의 입장은 오늘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답을 할 때만 성경은 무호하고 권위를 갖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그릇된 신앙이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성경을 인간의 상황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떤 이슈에 대한 아주 합리화와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모든 성경의 해석들과 적용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성경의 권위를 더럽히고 왜곡시키는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면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그 무엇성을 드러내면서 절대적인 지식과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재판이든 공의의 결정이든 교부들의 견해든 간에 인간의 교훈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의 답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게 답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이토록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뭘 하죠?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이것은 성경적인 정치, 교회가 물론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단 성경에 따라서, 교회 법에 따라서 올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죄악들을 교회가 저지르고, 총회나 노회가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이런 정신나간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가리켜서 부패한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부디 한국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하면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교단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시대에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만이라도, 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성령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일 때, 기도하는 당회, 기도하는 재직회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